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한, 뭐랄까요, 좀 실천적인 부분, 그런 부분의 세 번째 단계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쪽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요. 이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실제적인 부분, 즉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 말씀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헬라어로 본다면 파라토마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벗어나다 또는 놓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상당한 실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러한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데요. 영적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마치 잘못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죽이려라도 하는 그런 식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잘못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이 부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급급하기가 쉬운데요. 그러지 말고 그 잘못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잘못이라는 표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에 빠져들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서 63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더 좋은 사본에서는 그들의 모든 고난을 동참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쓰러지고 넘어져 주십니다. 그분은 고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곁에 쓰셔서 저희를 그렇게 직접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죠. 신령한 사람은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는 바로 그 잘못을 여러분 자신들도 동일한 가운데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은 성경의 정확성에 관하여 늘 놀라게 했던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모순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했는데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군데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구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짐이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번역된 말이 11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서 오직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해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짐이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에게 부유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짐 또는 나누어 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짐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두 단어에 두 가지 헬라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2절은 서로 각자의 짐을 지면서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무서운 것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고와 낮에 더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셨죠.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조심 있게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냥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초대 공회로 모였던 초대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짐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무거운 그릇을 가지고 버스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 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그 여자의 불편한 자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그 무거운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한결 괜찮으실 텐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짐도 있습니다. 또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도 있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그것을 서로 나누어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연약함, 부정, 무지, 압력, 긴장, 슬픔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4절을 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심을 추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이죠. 각각 사람의 길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짐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르니온, 감당해야 될 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배의 짐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그 말은 태 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직 어머니만이 그 아이를 품속에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나눌 수 없는 짐입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짐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무뚝뚝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헬라어 코이네오스, 그 말은 교제하다라고 한 말 아니겠어요? 번역하면 이것은 나눈다, 참여한다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은 추수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짓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와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육체로 행한 모든 일을 결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지 모릅니다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결산할 때 매우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당시 악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심었고 영생을 거두었습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 또한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종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선한 행위 밑에 올바른 기초석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놓여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자, 6장 11절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편지를 쓴 것을 보라.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큰 글자로라고 하는 표현은 긴 문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12절로 가보실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아,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아멘. 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그리스도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는 모든 행위를 육체의 자랑으로 함이니라.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율법을 통하여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외에 결코 상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상보호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거나 어떤 교회에 소개했다는 사실로 충전 또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장 15절을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랑한 자 뿐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두 번째 친필에 이르게 됩니다. 할례는 종교와 율법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에 새긴 친필들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표해주는 표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할례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나 숙소를 방문하여 할례 있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꺼리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희장에서는 많은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를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 내 비누 냄새를 맡으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희장에서는 많은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를 선전하는 사람들은 그 비누가 어떠한 냄새가 날까? 어떻게 좋아질까? 이런 부분 속에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실까요?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정하는 자들과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라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서 흔적이라는 말, 바울이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념비를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영적으로라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 신자, 참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의 인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이제 끝으로 18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놀라운 서신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참 멋있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시편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